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가 명단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달 초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뺀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윤모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백색 국가인 가 지역을 가해 1과 가해 2로 세분화한다고 밝히고 기존 백색 국가는 가해 1, 이번에 백색 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해 2로 분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가해 2로 별도 분류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 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수준으로 앞으로 수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나 지역에는 현재 북한과 중국 등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20일 동안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부 당국자는 제도 개편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 발표 직후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측의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자세히 파악한 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거점 공항 중 하나인 홍콩 국제공항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측은 오늘 오후 성명을 통해 모든 항공편에 대한 탑승 수속을 중단했다고 발표하고 시위대가 공항의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홍콩 국제공항에 내리는 도착편도 전면 취소됐다고 중국관영 인민일보가 속보로 전했습니다. 공항 당국은 홍콩을 방문하거나 출국할 예정인 여행객들에게 예약 교통편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이 언제부터 정상화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앞서 홍콩 국제공항에는 검은 옷으로 복장을 통일한 시위대 수천 명이 중앙터미널을 점거한 뒤 반정부 구호를 외쳤습니다. 공항 근무자들과 주요 항공사 직원들도 파업을 결의하고 시위에 동참하자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측은 가담자들에 대해 직무 배제와 해고를 경고했습니다. 현재 홍콩 주요 지역에서는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완전 철회와 캐리람 행정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10주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렉기마가 중국 대륙 동부를 강타해 오늘 현재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렉기마는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중국 수도 베이징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 오늘 발표에 따르면 렉기마가 어제 산둥성에 상륙한 뒤 165만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농경지 17만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가옥 600여 채가 침수 또는 파손되는 등 180억 위안, 미화 약 25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산둥성을 포함해 저장, 상하이, 장수, 안휘, 푸젠 등 6개 성시에서 발생한 누적 이재민 수는 86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선을 포함한 항공편 3,200여 편이 결항되고 주변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가열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보통신기술감독국은 어제 구글에 보낸 통지문에서 유튜브를 통해 시위를 생중계하면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구글이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대적인 영향력을 확산시켜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볼 것이라면서 러시아 연방의 주권 침해로 간주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모스크바 일대에서는 약 6만 명이 모여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러시아 선거 당국이 다음 달 8일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 유력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데 항의했습니다. 시위대는 푸틴 타도, 러시아의 자유를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구호를 외쳤고 이 가운데 수백 명은 크렘린궁으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영국 방문을 위해 어제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늘 지난달 새로 출범한 영국의 보리스 존슨 내각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이란과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볼튼 보좌관은 영국 새 정부가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릴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NBC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지휘소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한국을 비난하며 추가 도발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 군사훈련이 끝난 후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실무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차차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7도에서 26도, 낮 최고 25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연합 연습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한국을 비난하며 추가 도발을 시사하고 나서는 한편 미국에는 연합 연습 이후 협상 재개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올해 후반기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습은 병력과 장비의 실제 기동이 아닌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한국군이 전작권의 전 과정을 행사하고 그 능력을 검증합니다. 이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상부 지휘 구조 편제입니다. 때문에 이번 훈련은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입니다.
전작권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의 초운용 능력을 검증해야 하므로 북한의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전작권 전환은 또 우리의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습을 2020년 완전 운용 능력 검증, 2021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을 거쳐 2022년까지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1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연합연습을 당장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까진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향해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린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지저댄다는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한국이 전쟁 연습을 하면서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인다며 앞으로 새벽잠을 자긴 글렀다고 밝혀 추가 무력 시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 해도 이는 철저히 미북 사이의 대화지 남북 대화는 아니란 점을 한국 정부가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 청와대는 결국 연합연습이 끝나면 미북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통상 북한 담화문은 한국 정부의 담화문과 그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다면서 담화문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한 관계를 분리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거는 북한이 핵 보유국가가 되었고 핵 보유국가의 자격에서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결과를 가지고 한국과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즉 북한의 동등한 파트너는 미국이고 한국은 북한의 하위 파트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고착시키려고 하는 거가 현재 북한의 의도로 보입니다.
미북 관계와 분리해 한국에 대한 압박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거란 해석입니다. 반면 겉으론 통미봉남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국, 한국 양국과 동시에 협상에 나가겠다는 전략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북미 간의 어떤 대화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가 또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들의 어떤 책임을 미국한테 증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어떤 대화의 동력을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현재 어떤 자신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어떤 남쪽의 변화들도 그러니까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지난 하노이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중재자의 역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지고 또 우리에 대한 어떤 역할에 상당히 실망감과 섭섭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결국 미북 관계에서 한국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대남 압박을 이어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협상 재개 의사를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추가 회담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종료 직후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은 편지에서 매우 정중하게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건 긴 편지였고 내용의 상당 부분은 터무니없고 값비싼 훈련에 대한 불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의 편지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한 약간의 사과였다며 그 시험들은 훈련이 종료되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너무 머지않은 미래 김정은을 만나길 고대한다며 핵이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들 중 하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 미북 실무협상 재개 입장을 밝힌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희망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만 관심을 나타낼 뿐 실무협상에는 줄곧 부정적인 태도를 밝혀왔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전날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 got a very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yesterday. I think we'll have another meeting. 그러면서 자신과 김 위원장이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세 쪽에 달하는 편지를 작성했다며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We talked about what he's doing. He's not happy with the testing. It's a very small testing that we did, but he wasn't happy with the testing.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에서 자신이 현재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잇따른 발사체 발사 등으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와 관련해 미한 연합훈련 군사훈련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함께 밝혔습니다. And as you know,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미한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 때문에 자신은 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한국 정부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두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달됐습니다. 실무협상 재개에 어떤 영향을 할지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받았다고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미북 비핵화 협상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협상에 나서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무려 4차례 신형 발사체 시험을 단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같은 신형 무기 시험으로 양국이 대화와는 거리가 점차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친서 외교를 통해 관계를 이어왔는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결렬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양국은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가운데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북한의 태양절을 맞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는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며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을 맞은 지난 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편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달 23일 북한은 관영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왔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양국 사이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정상 간 친서가 미국과 북한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 겁니다. 이처럼 정상 간 친서가 계속해서 오간 뒤 결국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친서 이후에도 양국 사이에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은 뒤 그 내용 일부를 공개한 것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 연합훈련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친서에 썼다며 이에 대해 자신도 비용이 많이 들어 싫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종료 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중반부로 접어들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다시 친서를 보내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선 미북 양측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y're going to accomplish something in the next year, it's time to get started. So I'm hopeful, I'm optimistic that it will happen.
북한과 미국 모두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로 향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큰 성과를 이루겠다는 생각보단 단계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간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도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실무협상이 열린다 해도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의 완전한 이행 등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단계를 밟으려고 할 때마다 북한은 소통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실무협상이 경제제재 완화나 평화협정, 미한 연합훈련의 중단 등 북한의 정치적 관심사에 더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실무협상이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f it takes place, it's a very good indicator that we could possibly and hopefully see progress.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북 양측의 실무협상이 사실상 없었던 상황에서 실무협상이 열리면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진전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존 페퍼 미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북한이 현 단계에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 체제의 안정을 보장해도 북한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뀔 것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Those assurances really don't mean anything. If there's an election and you have an entirely different administration come in.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 합의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페퍼 소장은 미 의회의 양분화나 북한 내 전통적으로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미북 양측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진 않겠지만 양측이 양보를 한다면 성과를 내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의 대북 물품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웹사이트에 CFK의 인도주의 지원 면제 승인 사실을 담은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물품 목록에는 CFK의 9개 프로젝트와 함께 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수량 정보, 구매처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프로젝트들에는 수질 정화장치가 달린 물통과 위생과 의료용품, 담요 세트, 온실과 트랙터, 태양열, 중력 이용 양수 시스템 설치 등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질 정화장치와 물통 각각 만 개씩을 비롯해 위생용품 7,000개와 의료용품 2,000개, 담요 75개, 트랙터 10대 등이 필요 물품으로 명시됐습니다. CFK는 현재 자신들이 돕고 있는 36개 의료시설 이름을 제시하고 이 중 평양과 황해북도, 개성 등에 위치한 18개 시설은 CFK가 설치한 상수도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투자를 선전하는 북중 접경 지역 중국 상인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미 유력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제재 해제 등 여러 장밋빛 희망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투자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비관적이라고 진단합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북한 접경 도시 단둥에서 대북 투자 유치를 선전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대북 투자를 중개하는 부동산 업체는 평화와 번영, 거부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추세,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는 간판을 내걸고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중 무역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북한의 항만과 부두, 철로, 도로, 교량의 건설을 도울 수 있다는 전시장의 대형 광고 문구도 소개했습니다. 한 대북 투자가는 이 신문에 북한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게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인건비가 아주 싸기 때문에 북한이 후진적이란 편견을 버리면 많은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북 투자 유치 업체는 이런 이유로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제재가 풀렸을 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투자를 지체하지 말 것을 잠재적인 사업가들에게 권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현 시점을 대북 투자 적기로 내세우는 근거는 서너 가지입니다. 지난 6월에 북중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으로 하노이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고 최근 북한의 잦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미국과 중국 모두 이를 용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점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권고한 점과 미북 협상에 대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낙관적 발언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 경제 발전에 대해 진지하다고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북한 정부의 중국식 개혁 개방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중국의 최근 분위기가 대북 투자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신문은 이 때문에 단둥의 투자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에 동의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 국제관계대학원의 자칭고 학장은 북한 정권이 핵과 ICBM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런 기류와 더불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해산물을 포함해 다양한 품목의 불법 거래와 중국인들의 대북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투자 유치 업체들의 선전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신문은 제재가 지속되는 한 김정은 위원장은 그가 필요로 하는 성장을 이룰 수 없고 무역과 투자의 흐름은 계속 억제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고 국제 기준과 중국식 개혁 개방 정책을 따르겠다는 뚜렷한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북 투자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투자 유치에 일관성이 없고 통행과 통신, 통관 등 3통은 여전히 열악하며 투자회사의 북한 내 자율권과 통계의 투명성도 빈약해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상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제 논리보다 체제 논리를 항상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의 정책이 모든 경제 성장과 투자에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세계 최대 신용업체 가운데 하나인 아틀리디우스도 이런 이유로 최근 갱신한 국가별 위험지도에서 북한을 사업과 투자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4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교역 대상국과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적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전년도보다 48.8%포인트 줄어든 2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가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 규모는 2년 연속 줄었고 무역 적자는 23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5% 늘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교역량 급감의 원인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목됐는데 유엔의 제재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을 비롯해 직물과 의류 완제품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총 교역 규모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산 물품을 사들인 상위 1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수출 총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무역센터가 지난 3월 공개한 북한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상위 10개국 수출 총액은 약 2억 7천만 달러로 전년도인 2017년에 18억 5천만 달러와 2016년 27억 5천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북한의 10대 교역국으로 이름을 올린 나라들도 북한과의 무역을 크게 줄이거나 중단했습니다.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 북한의 수출국 상위 10개 나라는 중국과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들어 2위와 3위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역량을 줄이면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3위였던 필리핀은 2017년부터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순위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북한의 수입 총액도 급감해 지난해 수입액은 23억 1,011만 달러로 2017년에 34억 4천만 달러보다 약 32% 줄었고 10대 수입 대상 국가 순위에서도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총액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18년 북중 무역 총액은 24억 3,079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9% 줄었고 그 가운데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1,314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8%, 수입 또한 전년 대비 33% 이상 줄었습니다. 중국 외 주요 무역 대상국인 러시아와의 교역도 전체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북러 양국의 총 교역 규모는 3,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이상 줄었습니다. 이처럼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교역 상대국과 규모가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북한 중국 무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억 500만 달러, 수입은 11억 4,500만 달러로 각각 14%와 15.5% 늘었습니다. 특히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북중 무역이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3월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중 교류 확대는 북한의 방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Those are all ways that China is signaling, you know, that it's not trying to put enormous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at this stage.
한국무역협회도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돼 비제재 품목과 필수재를 중심으로 대북 무역이 증가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비제재 품목의 수출을 늘려도 제재 품목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로 외화 수급이 어려워진 북한은 중국과 무역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deficit with China is at an all-time peak in the first half. Deficit means North Korea money-wise is more and more dependent on somehow getting China to lend the money.
무역 적자 증대는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더욱 키우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약 92%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수입에 비해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지난해 20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0억 4천만 달러로 중국 일변도의 무역 구조를 벗어나지 않으면 무역 적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수지 적자와 외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재 해제에 대한 움직임을 보다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가발과 인조눈썹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과 의류 등 유엔의 제재 품목을 대체하긴 힘들겠지만 섬세함과 기술력 때문에 북한이 개방하면 잠재력이 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석탄과 의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막히면서 북한의 가발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센터의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북한의 가발과 관련 부품 수출은 1,46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올 상반기 집계된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1억 500만 달러의 10%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북한의 가발과 인조 눈썹 수출은 2015년 9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417만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의 가발 산업은 중국 대방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수입하거나 제공받아 임가공을 통해 수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의 북중 무역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927만 달러, 2018년 2,109만 달러어치의 머리카락을 수입해 12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미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수출을 사실상 시계와 가발이 주도하는 형국이라며 매우 역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흥미롭게도 1960년대 가발이 수출을 주도하던 한국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In the early 1960s, South Korea couldn't export anything. And their first item that they started to export was wigs.
가발은 당시 사실상 수출 불모지였던 한국의 효도 품목이었고 합판, 스웨터 등과 함께 1960년대 한국의 수출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가발 업계에 따르면 가발 수출은 1960년대 초반 13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1970년엔 대미 수출 증가로 9,300만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당시 가발 시장이 커지자 서민층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생계를 유지했고 임모 수집상들의 활동과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데일리 NK 등 한국의 일부 대북 매체들은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린 소학교 학생들마저 밤늦게까지 인조 눈썹을 만들어 돈을 버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가발 수출이 광물이나 의류 같은 제재 품목을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국제 가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는 만큼 기술 여하에 따라 전망은 밝다고 지적합니다. 북한과 중국 단둥에서 여러 가발 공장과 기술 학교를 운영하는 한국계 호주인 천용수 사장은 과거 한국 매체에 값싼 노동력의 기술력까지 더한 북한 가발이 중국산이 장악한 미국의 가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5월 단둥 현지 취재를 통해 북한산 가발 등 머리 관련 제품은 섬세함과 끈기 있는 작업으로 인해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장조사기관인 IBIS 월드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가발과 부분 가발의 유통시장 규모가 4억 1,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정부가 비핵화를 결단하고 개방에 나서면 미국의 방대한 가발 시장도 과거 한국처럼 북한의 주요 수출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경제가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 관측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크게 후퇴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내년께 외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북한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1%로 뒷걸음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크게 후퇴한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 2017년 마이너스 3.5%의 경제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이 같은 성장률은 홍수와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 이후 20년 만에 최악이라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이제 북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 마이너스도 이제 2017년에 마이너스 3.5%, 작년에 마이너스 4.1%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2년 동안 북한 GDP가 한 8%가량 하락한 거죠.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북한 경제가 이렇게 악화된 1차적 이유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2016년 두 차례 핵실험과 22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돈줄 차단에 나섰습니다. 안보리는 이듬해 8월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의 수출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년도에 마이너스 11%를 기록했던 북한의 광업은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17.8%로 2년 연속 크게 후퇴했습니다. 북한은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광물 수출 비중이 큽니다. 석탄과 철광석은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석탄 수출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면서 탄광을 운영하던 국영기업과 돈주는 물론 군부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씨는 말합니다.
그 군이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경제의 상당수가 그 석탄을 그 독점권을 군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석탄을 팔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화로 군복천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기 필요한 군수 물품들을 사올 수 있는데 이 석탄이 끊기다 나니까 군 경제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한경도의 무상광산과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등 700여 개의 광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신문에는 이들 광산의 성과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업에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 12.4%를 기록한 분야는 철강과 비료, 정유 등 중화학공업입니다. 김책, 제철소 같은 중공업 설비가 돌아가려면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 등 원부자재가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했다고 김병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광물로 이제 무역 제재 효과이기 때문에 무역 제재가 광물 수출이 이제 금지된 상태로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중화공업도 연쇄적으로 충격받게 되는 거죠.
북한 당국은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에서는 코크스를 쓰지 않는 이른바 주체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생산한 주체철은 품질이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기업소 등 제조업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은 마이너스 9.1%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공장이 잘 돌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서도 확인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평안북도 신의주 방직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재와 자금 노력 타발만 한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건물 보수를 땜때기식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건설업도 지난해 제재로 인해 마이너스 4.4%로 뒷걸음쳤습니다. 북한은 2017년 4월 평양 려명거리 완공 이후 새로운 대규모 주택건설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부터 추진해온 주요 국책사업인 강원도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 공사 완공 시기도 내년 4월로 늦췄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무엇에 쫓기듯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에 태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그 밖에 섬유와 의류 수출을 담당하던 경공업과 농림어업 분야도 1, 2%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북한 산업계에서 지난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분야는 전기, 가스, 수도업입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발표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엔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3대 수출품인 석탄, 섬유, 수산물 수출을 모두 틀어막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크게 줄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북한의 대중 수출은 거의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87%나 줄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도 33%가 감소한 22억 4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이 거의 끊어진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한다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Most of China's exports to or imports from North Korea have plummeted, you know, 90%.
게다가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으로 휘발유 같은 정제유를 들여오느라 매년 2~3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이 제대로 될 경우 이 정도 외환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북한은 과거 석탄 수출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통해 석탄 수출과 무기, 해외 노동자 파견, 인가공 등 북한의 모든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외환난이 한층 가중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외환 보유고입니다. 만일 북한이 충분한 외화가 있다면 지금처럼 해상 환적 등을 해가며 그럭저럭 2~3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경우 외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교수입니다.
외환 보유 규모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 외환 보유가 바닥을 볼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밀수를 통해 수출한 것도 꽤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공식 무역 적자보다는 아마 적은 폭으로 그 외환 보유가 감소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게 지속되면은 외환 이제 보유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뭐 꼭 내년 말이 아니겠지만 내년 말 되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대북 제재는 미북 관계에서도 핵심 쟁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5개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을 포함한 북한의 전면적인 핵폐기를 요구해 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를 풀려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아니라 미북 실무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미북 실무협상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포괄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만들고 그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 선박의 운항이 매년 급감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엔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보다 러시아로 더 많이 향하는 것도 제재 국면 이후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북한 선박 약 30척이 해외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중복 검사를 제외하고 약 8개월간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32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52척과 비교해 약 20척, 약 62% 줄어든 것으로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전 세계의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었다는 건 해외 항구로 운항한 북한 선박의 전체 숫자 역시 줄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선박들은 2015년까지만 해도 총 244척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2016년 275척으로 크게 늘었다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 185척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79척으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숫자마저 또다시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북한 선박들이 중국보다 러시아로 더 많이 향한 점도 주목됩니다. 올해 검사를 받은 32척 중 중국에서 검사가 이뤄진 선박은 12척으로 러시아의 20척보다 적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 선박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이 중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실제로 2015년엔 중국과 러시아에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각각 197척과 46척, 2016년에도 중국 217척, 러시아 57척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엔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127척과 57척으로 집계되면서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엔 러시아에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숫자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검사를 받은 선박 12척의 검사 항구가 모두 달인인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난해 중국으로 향한 선박들은 달에는 물론 레닌강과 옌타이, 잉커우 등 목적지가 다양했습니다. 달에는 주로 컨테이너선이 출입하는 반면 레닌강과 옌타이 등은 석탄 등 광물 항구가 위치한 곳입니다. 따라서 당장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석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금수 조치와도 일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올해 안전검사 대상이었던 북한 선박들은 32척 모두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검사를 통과한 선박이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명구호와 청단호, 사양산호 등 6척은 결함이 해결될 때까지 출항이 보류되는 정선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단 한 척만이 결함이 없는 선박으로 판정됐을 뿐 2016년 이후 매년 결함 발견률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 상당수가 1980년대 건조된 노후 선박으로 안전검사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 탈퇴 이후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개발 예상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동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방위비 분담금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한 역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가 주장했습니다. CSBA는 8일 발간한 미국의 전구사거리 미사일 제도입 보고서에서 미국이 INF 조약을 준수하는 동안 중국은 수천 개의 전구미사일을 배치했고 러시아는 최소 100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사거리 4,000km에 달하는 중국의 DF-26 중거리 탄도탄의 경우 핵탄두 무장이 가능한 이중 능력이 있고 한반도 전역과 일본 남부, 필리핀, 마닐라, 뉴기니 제도까지 모두 사정권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미군은 동맹 영토 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특정 장소에 집중된 기지들로부터 미약한 통신과 보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근해를 경계로 한 제1도련선이나 그 밖의 제2도련선에 위치한 전진기지가 공격을 받아 기능을 상실할 경우 미국은 최전선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하와이 또는 호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티모시 월튼 연구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루된 가상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즉각 반격이 가능한 지상용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이런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 general, we found that intermediate range missiles could provide a responsive strike capability that could quickly engage sometime critical targets.
특히 북한이 미 본토 또는 동맹인 한국이나 일본에 핵탄두 장착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미 한반도에 배치한 단거리 미사일 외에 일본에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동형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튼 연구원은 VOA에 초음속 미사일을 괌에 배치해도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 20분 이상 소요되는 만큼 10분 내 발사 가능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중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등 북한에 가깝게 배치할수록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Definitely if they're further away in Guam, even if the missile is very fast, like a hypersonic missile, it usually will take too long. It will take 20 minutes maybe to arrive when the North Korean missile could launch its own missile in 5 or 10 minutes.
또 F-35 등을 통한 공중 작전 전개보다 육상에 고정된 중거리 미사일이 운용 가격 면에서 싸다고 덧붙였습니다. CSB의 보고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동맹의 협조가 필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압력으로 동맹국이 거부할 수 있다며 한국의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보복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But I think there are reasons why they may choose to do so. Currently, the U.S. fields other strike systems on some of our allies' territories, and this would be a new type of strike system.
그러나 국방부 정책기획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토머스 만켄 CSBA 대표는 VOA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동맹국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상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소련의 위협으로 유럽 내 동맹국들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했던 것처럼 중국이 동맹과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인다면 오히려 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It was Soviet threats that ultimately led our U.S. allies to seek the deployment of U.S. intermediate range forces on their territory.
한편 CSBA는 보고서에서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인 신형 중거리 탄도탄 조달에 개당 2,100만 달러, 독립운용체계 개발의 경우 1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사거리가 1,000에서 2,990km에 달하는 지상용 준중거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경우 개당 140만 달러, 독립운용체계의 경우 1억 달러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 핵탄두 장착 이중능력 개발은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켄 전 차관보는 향후 배치될 중거리 미사일 운용 비용이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에 적용될 가능성을 묻는 VOA 질문에 아직 가정적이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Procurement costs, okay, there definitely would be an operations and maintenance cost associated with it, personnel cost associated with it. Would that be tremendously large? No.
조달 비용은 운용과 유지, 인력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동맹과의 방위 비용 분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액수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만켄 대표는 위장 기능 등 중거리 미사일 체계의 지속성을 높이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며 향후 미국이 동맹국과 반드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는 종류가 다르다고 핀란드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보 수집 활동보다 절도 목적의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의 행동 유형은 다른 나라들의 특징과는 구분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핀란드의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 FCQ의 연구 책임자 미코 히포넨 씨는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캘리포니아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 보안 행사인 블랙햇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사이버 보안 전문지 피프트 도메인이 9일 전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은 전 세계에서 사이버 역량이 가장 뛰어난 4개국인데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나머지 나라들의 특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히포넨 씨는 국가 단위의 사이버 공격은 정보 수집 목적의 스파이 행위와 고의적으로 시스템과 데이터를 파괴하는 사보타즈 행위 두 종류로 크게 구분된다며 북한은 여기에 더해 절도 행위까지 하는 게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 영역에서 작은 나라와 큰 나라들 간 차이점은 작은 나라는 잃을 게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작은 나라인 북한은 중국만큼 잃을 것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히포넨 씨는 국가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둑질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북한이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해외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히포넨 씨는 북한은 전통적 금융 부분, 특히 가상화폐 거래를 겨냥한다며 북한은 가상화폐처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돈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언론들이 보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약 20억 달러를 챙겼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특이점은 자금 절도 행위뿐만이 아닙니다. 히포넨 씨는 지난 2014년 미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태를 지목하며 영화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해외 민간 회사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이버 공간에서 작은 나라들의 행위는 큰 나라들의 우려를 사지 않는데 북한은 사이버 공간 밖의 현실에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은 웃음 요가 교실을 찾아가 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8월 10일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감소 그리고 보호를 위해 1949년 8월 12일 국제조약인 제네바 협약 제3협약이 체결됩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에서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정 국제법입니다. 제네바 협약의 모체는 1864년 체결된 전쟁 중 부상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1864년 적십자의 창설자인 앙리 디낭의 제안으로 국제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유럽 등 17개국 대표들의 합의로 전쟁 중 부상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협약은 이후 두 차례 수정 보완돼 전쟁 희생자들을 보호해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그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48년 이 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국제적십자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4개의 협약안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한 해 뒤 1949년 8월 10일 4개의 협약안이 제네바 협약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제네바 협약은 이후 66개 나라의 조인을 거쳐 한 해 뒤 1950년 10월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1971년 8월 10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의 남북가족찾기 회담을 제의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 분단으로 헤어진 후 흩어져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천만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1953년 12월 11일부터 1954년 3월 1일 기간 휴전협정 제3조 제59항의 근거에 설치된 실향민간 귀향협조위원회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기로 한 이후 첫 접촉이 시작된 것입니다. 1971년 8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특별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했고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이 답신을 통해 호응함으로써 남북 적십자 간 사상 첫 회담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 후 20여 차례 예비회담이 이뤄졌고 5개 항 의제 합의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진전과 상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선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남북관계도 얼어붙으면서 이산가족 찾기는 더 이상 추진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이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